VOA 세계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퇴임 이후 첫 대중연설에서 정치 재개 가능성을 내비치면서도 신당 창당 가능성에 대해선 일축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28일 플로리다주 올랜도에서 열린 보수정치행동회의 연설에서 민주당은 2024년 대선에서 결정적으로 패할 것이고 사실 그들은 대선에서 졌다며 선거 부정 주장을 되풀이했습니다. 그러면서 누가 알겠는가, 내가 그들을 대패시키기 위해 세 번째 결심을 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런 발언은 2024년 대선 출마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라고 미국 언론들은 해석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연설에서 일부 언론에서 제기하는 신당 창당 가능성과 관련해 그것은 가짜뉴스라면서 선을 그었습니다. 지난달 1일 군부 쿠데타로 실각한 뒤 가택연금 상태인 아웅산 수치 미얀마 국가고문이 또 다른 혐의로 추가 기소됐습니다. 로이터 통신 등은 수치 고문의 변호인을 인용해 수치 고문이 불안 공포를 야기하거나 공공 안정을 해치는 정보 발표와 게재 금지를 위반한 혐의로 이를 추가 기소됐다고 밝혔습니다. 현지 언론인 미얀마 나우는 민주주의 민족 동맹 소속 변호인을 인용해 수치 고문이 선동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고 전했지만 구체적인 혐의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수치 고문은 이날 수도 네피도에서 화상으로 진행된 법원 심리에 출석했습니다. 수치 고문의 다음 심리는 오는 15일 열릴 예정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먼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을 시작한 영국이 현재 전체 인구의 약 30%의 백신 1회분을 접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28일 자신의 트위터에 영국 전역에서 2천만 명이 코로나 백신을 접종했다면서 이는 엄청난 국가적 성취이자 국민 보건서비스 직원, 자원봉사자, 군인 등의 지칠 줄 모르는 노력의 증거라고 말했습니다. 존슨 총리는 모든 사람들이 순서가 올 때 백신을 접종할 것을 촉구한다면서 이는 코로나와의 싸움에서 큰 차이를 만든다고 강조했습니다. 영국 정부는 오는 7월 말까지 18세 이상 모든 국민에게 1회분 접종 실시 목표를 세웠습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28일 홍콩 당국에 수십 명의 홍콩 민주화 운동 활동가들을 즉각적으로 석방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이날 트위터에 중국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혐의로 체포된 홍콩 반정부 인사들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홍콩 선거에서 범민주주의 후보들을 구금하고 기소한 것을 규탄한다면서 그들을 즉시 풀어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정치적 참여와 표현의 자유는 정당한 것이라면서 미국은 홍콩인들과 함께 서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란이 유럽연합이 제안한 이란 핵합의 서명국 간의 비공식 대화를 거부했습니다. 이란 외무부는 28일 대변인 성명을 통해 미국과 유럽 3국의 최근 행동과 성명을 고려할 때 이란은 EU 외교안보 최고대표가 제안한 비공식 회동을 개최할 때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백악관 대변인은 이란의 반응에 실망스러웠지만 우리는 핵합의 약속 준수에 상호 복귀할 수 있도록 의미 있는 외교에 다시 관여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백악관은 그러면서 최선의 진전 방안을 위해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 독일 등 합의 서명국과 협의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중국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지하기지를 확충하고 있다고 미국 과학자연맹이 이를 밝혔습니다. 한스 크리스텐스 과학자연맹 소장은 이날 중국의 미사일 훈련장을 찍은 위성사진들을 분석한 결과 중국이 ICBM 능력을 빠르게 발전시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잘메이 할리자드 미국 아프가니스탄 정책특별대표가 아프간 평화 프로세스를 위해 수도 카불을 방문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28일 할리자드 대표가 아프간 고위 권리와 회담한 뒤 탈레반 대표들을 만나기 위해 카타르로 향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미 외교관들은 정당하고 지속적인 정치적 해결과 영구적이고 포괄적인 휴전을 성사시키기 위해 다른 지역도 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세계 뉴스 박동정입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2일 화요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입니다. 진행의 이훈영입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미국과 한국이 1년 넘게 교착 상태에 있는 방위비 분담금 협상 타결에 근접했다는 미 언론의 보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미 국무부가 미한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 타결 의지를 거듭 확인했습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는 북한 문제와 관련해 한국의 적극적 역할을 원할 것이라고 스티브 차봇 미 하원 의원이 밝혔습니다. 오늘 북한은 대부분 지역 아침까지 눈이 오겠고 오후부터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예상 적설량은 3에서 8cm, 함경 남도는 10에서 40cm가 되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21도에서 영하 2도, 낮 최고 기온은 영하 5도에서 영상 7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는 1.5에서 5m, 서해 북부 앞바다는 0.5에서 2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국과 한국이 1년 넘게 교착 상태에 있는 방위비 분담금 협상 타결에 근접했다는 미 언론의 보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협상에 조속한 타결을 공언하고 있는 가운데 그동안의 협상 추이를 살펴봅니다. 김동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국의 월스트리트저널 신문은 26일 미한 방위비 분담금 협상의 타결이 임박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신문은 두 나라 정부 관계자들을 인용해 13%층에게 새로운 5년 단위 계약으로 타결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습니다. 신문에 따르면 랜달 슈라이버 전 국방부 인도태평양 안보 담당 차관보는 분담금 협상이 타결된다면 확실히 거슬렸던 사안이 해결되는 것이라며 대수롭지 않은 일이 절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앞서 CNN 방송도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양측이 몇 주 안에 13%층에게 단연 계약 형식으로 협정을 타결할 가능성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 방송은 또 최종 협정문에 한국의 국방예산 증액과 특정 방산물자 구매를 명시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지난해 3월 만료된 미한 방위비 분담 협정 협상은 비용 증액을 둘러싼 양측의 견해차로 장기 교착 상태에 머물러 있습니다. 두 나라 실무진은 지난해 3월 말 전년도보다 13% 정도 오른 수준의 유효기간을 1년에서 5년으로 늘리는 내용의 잠정 합의안을 마련했지만 트럼프 당시 대통령은 이를 거부했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분담금 50% 증액을 요구했지만 한국 정부는 이를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7월 독일 주둔 미군의 감축 조치를 발표하면서 이 문제를 동맹의 무임 승차와 연계했고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주한미군 감축론이 불거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미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는 군대 철수 협박으로 한국을 갈취하지 않겠다는 점을 대선 공약으로 제시하는 등 트럼프 행정부와는 확연히 다른 기조를 예고했습니다. 이런 기조는 바이든 행정부에서 곧바로 반영돼 지난 17일 미일 두 나라는 전년 대비 1.2% 늘어난 19억 달러에 1년 단위 계약으로 주일 미군 주둔비 분담금 협상을 타결했습니다. 캐서린 힉스 국방부 부장관은 최근 상원 군사위 인준청문회에서 동맹의 분담금 확대는 필요하지만 비용 문제와 같은 전술적 차원의 문제가 동맹의 가치보다 우위에 놓여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When it becomes that tactical issue, it overrides the strategic value of the alliances.
힉스 부장관은 미국은 동맹의 기여를 비용에만 국한시키지 않고 모든 형태의 기여를 종합적으로 고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동현입니다.
미 국무부가 미한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 타결 의지를 거듭 확인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26일 미국과 한국의 방위비 협상 타결이 임박했다는 언론 보도 내용을 확인해달라는 VOA의 질의에 즉답을 피하면서도 미한 동맹은 동북아시아와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지역 그리고 전 세계의 평화와 안보, 번영의 핵심축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미국은 우리의 동맹과 공동 방위를 강화하게 될 갱신된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을 마무리 짓는데 전적으로 전념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미국의 월스트리트저널 신문은 이날 미국과 한국의 관리들을 인용해 두 나라가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 합의에 근접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CNN 방송도 지난 11일 양측이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을 기존보다 13% 인상하는 안에 합의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한 바 있습니다. 정의용 한국 외교부 장관은 이 같은 CNN 방송 보도 내용에 대한 한국 국회의원들의 질의의 구체적인 내용 확인은 거부하면서도 타결은 조만간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었습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는 북한 문제와 관련해 한국의 적극적 역할을 원할 것이라고 스티브 차봇 미 하원 의원이 밝혔습니다. 최근 하원 외교위원회 아태 소위 공화당 간사로 임명된 차봇 의원은 비핵화보다 남북관계 진전을 우선시하는 한국 정부의 입장에 대한 미 의회 내 우려는 초당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차봇 의원을 이조은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네,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 재검토 내용과 현황에 대해 구체적으로 들으신 바가 있습니까?
I think that the administration, from what I hear, obviously, although as I said, the administration has directly contacted the minority at this point on what their plans are. 현재로선 행정부가 관련 계획에 대해 저희 공화당 측에 직접 연락을 하진 않았습니다. 다만 제가 듣는 바로는 행정부는 북한 관련 문제의 핵심적인 한국과 강력한 관계를 지속하고 싶어 합니다. 전임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 구체적으로는 김정은이 핵 프로그램을 포기하게 하려고 했습니다. 완전한 비핵화를 원했죠. 이런 시도에 어느 정도 진전은 있었지만 충분하진 않았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이런 노력을 지속하길 바랍니다.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지속하면서 개발 일정 수준을 늦추는 일종의 반쪽 조치에 그치지 않길 바랍니다. 미국의 입장은 완전한 비핵화가 돼야 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강력한 제재를 계속해야 합니다. 미국이 북한을 유화적으로 대할 시기가 아닙니다.
대북정책 재검토는 언제쯤 마무리될 것으로 보시나요?
They haven't revealed that, you know, to the minority at this point. 행정부가 저희 공화당 측에 그 시점을 밝히진 않았습니다만 상대적으로 빠르게 진행하고 싶어 한다고 생각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조건이 충족된다면 김정은 위원장과 직접 만날 의향이 있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이 북한의 외교 재개를 위한 일종의 조건을 세우기 위한 메시지를 보낼 시점은 언제쯤이 될까요?
All I can tell you is what my advice would be. And I certainly wouldn't bend over backwards. To meet with Kim Jong-un.
제가 말할 수 있는 조언은 김정은을 만나기 위해 안간 힘을 쓸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김정은과 세 차례 만났는데도 이로운 점은 별로 없었습니다. 미국의 새 대통령이 다시 한번 그렇게 한다고 해도 이 점은 제한적일 겁니다. 김정은과 북한이 기존보다 더 협조적일 것이라는 징후가 없는 한 정상 간 만남을 권유하고 싶진 않습니다.
네, 워싱턴 조야에선 북한에 대한 새로운 접근법이 거론되고 있는데요. 어떤 방식이 될까요?
There's been talk about negotiating and carrot and stick.
협상과 당근과 채찍 전략, 절차 등에 관한 얘기가 있었지만 행정부의 당적을 막론하고 어느 것도 작동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북한이 무언가를 받고 핵 프로그램을 어느 정도 늦추거나 중단하겠다고 약속하고 미국은 제재를 완화하거나 식량이나 유류를 제공했지만 결국 북한은 약속을 지키지 않는 패턴이 반복되었습니다. 북한이 자신들이 한 약속을 지킬 것이라는데 매우 회의적입니다. 김정은이 됐든 그의 아버지나 할아버지가 됐든 수년간 이런 패턴이었습니다. 결과가 있기 전까진 북한의 말이나 약속에 속지 않고 경계할 것을 강력히 권고합니다.
대북 정책과 관련해 현재 외교위원회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는 건 없나요?
The committee was just formed, you know, within the past weeks, and so we're very early in this Congress. But...
지난 몇 주 사이 위원회가 막 구성돼 전체 위원회와 소위원회 모두 매우 초기 단계에 있습니다만, 북한은 새 회기 여러 차례에 걸쳐 논의의 가장 중요한 주제가 될 겁니다. 특히 북한이 말썽을 피울 경우 더욱 중요해질 거고요. 북한은 반드시 이런 행동을 보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조만간 미사일 발사와 같은 행동을 취할 겁니다. 김정은은 관심을 받고 싶어하고 말썽을 피워야 관심을 끈다는 것을 알고 있죠. 미국은 민주당과 공화당 전임 두 행정부 모두 여기에 속았죠.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 문제와 관련해 미북 간 일종의 중재 역할을 할 의향을 내비쳤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이 어떻게 반응할까요?
I would assume that he would like to have good relations with South Korea and have them, play a role.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과 좋은 관계를 원하고 한국이 한 역할을 하게 할 겁니다. 그것이 어떤 역할인지는 두고 봐야 하겠지만 아마 미국과 다른 나라들의 대북 관여와 협상에서 한국의 적극적인 역할을 원할 겁니다.
워싱턴 일각에선 한국 정부가 비핵화 진전보다 남북관계 개선을 우선시해 미국과 이견을 보일 것이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의회에도 그런 기류가 있나요?
There is, I can't speak for every other member of Congress, but there is some concern about that.
네, 그렇습니다. 제가 모든 의원들을 대변할 수는 없지만 일부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물론 한국은 중국을 제외하고는 그 어느 나라보다 북한과 가깝기 때문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합니다. 하지만 북한이 이제 미국에 도달할 수 있는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개발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도 북한이 하고 있는 일에 상당히 중요한 이해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한국이 북한과 나은 관계를 갖는 것은 물론 좋고 그렇게 되도록 독려해야 합니다. 다만 미국의 입장은 반쪽 비핵화 조치가 아니라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가 궁극적인 목표임을 이해해야 합니다.
의회 내 그런 우려는 초당적입니까?
I don't want to name names, but I think both parties have the same concerns.
누구인지 말하고 싶진 않지만 민주, 공화 양측 모두 같은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북한에서 핵무기가 미국 쪽으로 날아오고 있다면 민주, 공화 여부에 관계없이 우려하겠죠.
워싱턴에서 미한 간 이견을 우려하는 또 하나의 사안은 한국의 대북전당 금지법인데요. 아태소이 공화당 간사로서 이 법에 어떤 입장이십니까?
I'm familiar with the law you're talking about, and I know that North Korean defectors frequently were launching, you know, balloons from South Korea with rice and.
그 법에 대해 잘 알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탈북민들이 쌀이나 뉴스, USB 등이 담긴 풍선을 북한으로 날리고 한국 정부는 김씨 정권과 나은 관계를 갖기 위해 이런 활동을 단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이 탈북민이든 누가 됐든 북한으로의 정보 유입 시도를 막는 것을 재고하길 독려합니다.
이 법과 관련해 공화당의 크리스 스미스 하원 의원은 톰 렌토스 인권위원회 차원의 청문회 개최 의사를 밝혔는데요. 외교위 혹은 소위원회 차원에서도 이런 논의가 있나요?
It's certainly something that I would like to see considered. I of course, you know, Republicans are in the minority, so the Democrats get to decide what our hearings are going to be about. But
그런 내용이 검토됐으면 합니다만 공화당은 소수당이기 때문에 청문회 주제는 민주당이 결정하게 됩니다. 물론 저는 한국 대북전단 금지법 관련 내용이 주제에 오르도록 권유하고 싶습니다. 하원에서 여러 위원회에 걸쳐 이런 것을 고려하는 것이 충분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스티브 차봇 하원 외교위 아태소위 공화당 간사로부터 미국의 한반도 정책과 주요 현안에 대한 견해를 들어봤습니다. 인터뷰에 이조은 기자였습니다. 북한의 계속되는 대량 살상무기와 핵 역량 개발은 미국의 국가 이익뿐 아니라 영내 동맹과 우방의 안보에도 위협이라고 존 커비 미 국방부 대변인이 밝혔습니다. 커비 대변인은 26일 브리핑에서 국방부가 향후 강한 대북 접근법을 취할지 아니면 외교를 지원하는 역할을 추구할지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하면서 바이든 대통령은 국방부가 외교를 지원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말했습니다. 커비 대변인은 이어 미국 정부의 총체적 대북 접근법에 대한 재검토가 현재 진행 중이라며 국방부도 이 과정에서 입장을 반영하고 진지하게 임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정책 재검토가 진행되는 동안 국방부는 북한의 부정적 행동을 억제하기 위해 동맹과 우방과 긴밀한 공조를 추구할 것이라며 이는 한국과의 동맹 관계 강화를 포함한다고 말했습니다. 커비 대변인은 미한 동맹 관계는 영내 안보의 핵심축이며 한반도에서 양국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두 나라의 군대 역량과 준비태세를 갖추도록 긴밀히 공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민주당 의원 30여 명이 최근 백악관에 서한을 보내 대통령이 핵 공격을 단독으로 개시할 수 있는 권한을 포기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부통령과 하원의장 등 다른 사람들의 동의 같은 추가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인데요. 이에 대해 공화당 일각에서는 안보가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의 지미 파네타 하원의원과 테드 리우 하원의원이 지난 22일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내 미국 핵 무력의 지휘 통제 체제를 수정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 서한에는 29명의 민주당 의원들이 서명했습니다. 의원들은 서한에서 현재 대통령만 핵무기를 사용할 권한을 갖고 있다며 한 사람에게만 이러한 권한이 부여된 것은 위험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전임 대통령 중 다른 나라에 대한 핵 공격을 위협하거나 참모들이 대통령의 판단에 대한 우려를 나타낸 경우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의원들은 서한에 붙인 각주에서 전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를 통해 북한에 대해 핵 공격을 위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8년 1월 트위터에서 북한 지도자 김정은이 방금 핵단추가 항상 책상 위에 있다고 했는데 나는 그가 가진 것보다 더 크고 강력한 핵 버튼이 있다는 사실을 이식령에 굶주리고 고갈된 정권의 누군가가 그에게 제발 좀 알려주겠느냐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내 버튼은 작동도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는 김 위원장이 신년사에서 핵단추를 언급한 데 따른 것입니다.
미국 번터 전역이 우리의 핵타격 사정권 안에 있으며 핵단추가 내 사무실 책상 위에 항상 놓여 있다는 것. 이는 결코 위협이 아닌 현실임을 똑바로 알아야 합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서한에서 대통령 단독 핵 공격 개시 권한에 대한 몇 가지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핵 공격 개시 명령에 대해 부통령과 하원의장의 동의 절차를 거치는 것, 공격 명령에 대해 국방장관, 법무장관, 합참의장, 국무장관의 동의를 받는 것, 선제 공격일 경우 의회의 전쟁 선언을 먼저 구하고 의회 특별위원회 일부의 동의를 거치는 것 등이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서한을 작성한 파네타 의원은 25일 VOA 뉴스센터에 보낸 성명에서 동료들과 나는 미국의 핵 지휘 통제 체제에 대한 솔직한 검토와 더 안전한 핵 공격 개시 권한을 구축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것을 촉구한다. 이는 국가안보를 위험에 빠뜨리는 것이 아니라 증진하고 강화하는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하원 군사위원회의 리즈 체이니, 마이크 로저스, 마이클 터너 등 공화당 의원들은 24일 성명을 내고 민주당 의원들이 바이든 대통령에 보낸 서한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이들은 미국 대통령이 핵 억지력의 지휘와 통제에 대한 독점적인 권한을 가져야 한다며 핵 지휘 통제 절차의 개편을 암시하는 민주당의 위험한 움직임은 미국은 물론 동맹의 안보도 약화시킬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미국이 그러한 일방적인 제한을 한다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환호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미연합사 작전참모 출신인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 수호재단 선임연구원은 26일 VOA에 대통령의 핵 공격 개시 권한을 제한하려는 움직임은 미국 방어의 장애물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대통령의 핵 공격 개시라는 선언적 정책의 효과를 떨어뜨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This is really the essence of defense, meaning that if there is an attack or an imminent attack, we can use nuclear weapons to defend ourselves. And if our adversaries, if Kim Jong-un does not believe we will do that, or because he will be restrained.
미국의 공격이 가해지거나 임박할 때 미국이 방어를 위해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 선언적 정책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미국이 핵 사용에 일부 정치 세력의 저지가 있을 것이라고 김정은 등 적들이 판단하면 그들은 핵무기 사용에 우위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 선제 공격까지도 감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맥스웰 연구원은 대통령에게 단독으로 국방의 권한을 맡기는 것 외에 어떤 다른 나은 방법이 있을지 모르겠다고 반문했습니다. 카네기 국제평화재단의 안킷 판다 핵정책 담당 선임연구원은 VOA 뉴스센터에 대통령에게 단독으로 핵 공격 능력을 일임하는 것은 냉전 시대에 맞는 방식이었다며 이제는 시대가 바뀌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다 연구원은 냉전 이후 특히 트럼프 대통령 이후 대통령 혼자 핵 공격을 개시하는 권한은 책임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냉전 때보다 선제 공격의 우려가 덜하고 지휘 통제가 강력하며 현대화하고 있기에 미국은 대안적 태세를 탐색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민주주의 수호재단의 맥스웰 연구원은 핵가방은 단추가 있어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수단이 아니라 통신수단일 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It is basically a communications device that allows secure communications from the president to the nuclear launch system, to the strategic command.
대통령이 전략사령부의 핵 발사체계로 공격 명령을 내릴 수 있는 통신 장비라는 것입니다. 맥스웰 연구원은 대통령만이 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장치가 고안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뉴클리어 풋볼이라고 불리는 핵 가방은 무게가 20kg으로 서류 가방처럼 생긴 가방 안에 핵 공격 방안들과 행동 지침이 담긴 문서들과 통신 장치 등이 담겨 있습니다. 군사보좌관이 항상 대통령 곁을 밀착 수행하며 들고 다니는 이 핵 가방은 1962년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쿠바 미사일 위기로 소련과 대치한 이후 도입됐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미 공군의 핵 전쟁 수행을 책임진 지구권 타격 사령관이 현재 세계는 한국 전쟁 이후 전례 없는 핵 전쟁 위험 상황에 직면해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핵무기 현대화와 함께 확장 억제력 강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김동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티모시 레이 미 공군 지구권 타격사령관은 25일 미국은 이제부터 단 한 번도 핵무장을 한 적성국들과 싸워보지 못했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레이 사령관은 이날 미 공군협회가 주최한 화상 기자회견에서 한국전쟁 이후 미국이 관여한 모든 전쟁은 재래전으로 한정해 상황을 주도할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중국과 러시아는 미국의 동맹과 우방들을 자국의 영향권 아래 놓으려는 욕망을 추구 중이며 앞으로 미국이 동맹과 우방에 관여할 경우 두 나라의 핵무장 역량을 큰 변수로 고려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 이르렀다고 지적했습니다. 지구권 타격 사령부는 대륙간 탄도미사일과 전략 폭격을 관장하는 미 공군의 주요 사령부로 분류됩니다. 레이 사령관이 지적한 현 정세는 핵 그림자 효과로 불리는 현상으로 적성국이 직접적인 핵 공격 위협을 가하지 않으면서도 핵 보유를 통해 상대국을 위축시켜 전략적 우위를 갖는 상황을 말합니다. 레이 사령관은 최근 미 국방부 최고 지도부가 중국이 보유한 핵무기 수량을 200여 기로 추정하면서 10년 뒤 최소 2배 증가할 것으로 전망한 듯해 최소라는 표현에 가장 무게를 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은 오랫동안 적용해온 최소 억제력 이론으로부터 탈피하려고 하고 있으며 가장 우려되는 사안은 미국의 핵 현대화가 늦어지는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레이 사령관은 지금까지 자유세계의 안보 구조는 미국의 대륙간 탄도미사일과 전략폭격기가 주춧돌 역할을 했다며 이는 동맹이나 우방이 갖추지 못한 요소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핵 현대화는 비싸다는 애외 일각의 인식은 잘못이라며 국내 총생산 대비 4% 이하의 국방 예산은 핵 억제력 태세에 심각한 장애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중국은 핵 잠수함, 대륙간 탄도미사일, 전략폭격기로 이뤄진 핵 운반 삼축체계 역량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며 미 본토 위협 외에도 미국이 동맹에 제공하는 확장 억제력 측면에서도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현재 러시아와의 신전략 무기 감축 협정에 따라 제한된 무기만 교체할 수 있는 한계를 고려하면 중국의 핵 역량 고도화는 동맹국의 핵무장 셈법을 부추길 가능성을 높인다는 겁니다. 한편 레이 사령관은 최근 척 헤이글 전 미 국방장관과 영국, 호주, 한국, 일본의 전직 고위관리들이 아시아 핵기획그룹을 바이든 행정부에 제안한 데 대해 국방장관실과 백악관에서 논의할 정책 사안이라며 말을 아꼈습니다.
The idea of having an Asian planning group is something that will play inside of OSD and with the White House.
레이 사령관은 그러나 군비 통제 대화에 중국을 포함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향후 미국의 외교 실무진은 이를 현실화할 수 있는 정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브루스 베넷 랜드 연구소 선임 연구원은 이날 VOA에 레이 사령관의 발언은 중국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북한도 해당되는 사안이라며 현재 한국의 중국에 대한 위협 인식은 반드시 미국과 일치한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South Koreans don't expect a Chinese nuclear threat. They do expect a North Korean nuclear threat.
베넷 선임 연구원은 한국은 중국의 핵 위협을 예상하고 있지 않으며 그보다는 북한의 핵 역량 고도화에 따른 대처에 보다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50개에서 100개의 핵탄두를 보유한 북한은 정권의 생존을 넘어 핵 그림자를 통해 동맹의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셈법을 모방하고 있다며 중국, 러시아와 분리해 생각할 수 없는 문제라고 베넷 선임 연구원은 밝혔습니다. VOA 뉴스 김동현입니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1일 3.1절 기념사를 통해 과거사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는 일본과의 양자협력은 미한일 협력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일본과 언제든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또 북한에 대해서 동북아 방역 협력체에 동참하기를 촉구했습니다. 서울에서 김한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1일 서울 탑골공원에서 열린 제102주년 3.1절 기념식에 참석해 기념사를 통해 한국 정부는 언제든 일본 정부와 마주앉아 대화를 나눌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역지사지의 자세로 머리를 맞대면 과거의 문제도 얼마든지 현명하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와 일제 강제징용 배상 판결 문제 등으로 한일 관계의 경색이 좀처럼 풀리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일본에 유화 메시지를 던진 것으로 보입니다. 문 대통령은 두 나라 사이에 불행했던 역사가 있었고 가해자는 잊을 수 있어도 피해자는 잊지 못하는 법이라면서도 과거사 문제와 미래지향적 관계를 분리하는 투트랙 기조를 재확인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우리가 넘어야 할 유일한 장애물은 때때로 과거의 문제를 미래의 문제와 분리하지 못하고 뒤섞음으로써 미래 발전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것이라며 과거 역사를 직시하면서 교훈을 얻어야 하지만 과거에 발목 잡혀 있을 수는 없다고 역설했습니다.
양국협력은 두 나라 모두에게 도움이 되고 동북아의 안정과 공동번영에 도움이 되며 한미일 삼국협력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문 대통령은 오는 7월로 예정된 도쿄올림픽을 거론하며 한일 간, 남북 간, 북일 간, 미북 간 대화의 기회가 될 수도 있다며 성공적 개최를 위한 협력을 약속했습니다. 민간 연구기관인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신범철 외교안보센터장은 미한일 삼각협력의 필요성이 부각되는 상황에서 문 대통령이 과거 3.1절 기념사와 비교해 많은 비중을 대일 메시지에 할애했지만 위안부 문제와 강제징용 판결 문제에 대한 해법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바이든 행정부의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 의도에 부합하는 메시지를 내려고 노력한 흔적이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한일 관계 개선과 관련해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입장을 표명했지만 실질적인 협력이 뒤따르지 않는 관계로 해서 가시적인 시간 내에 이것이 진전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문 대통령은 북한에 대해선 지난해 12월 미국, 중국, 러시아, 몽골과 함께 동북아 방역 보건 협력체를 출범시켰다고 소개한 뒤 북한의 동참을 촉구했습니다. 동북아 방역 보건 협력체를 남북관계 진전의 실마리로 삼으려는 구상을 거듭 확인한 겁니다. 문 대통령은 북한의 동참이 한반도와 동아시아의 상생과 평화의 물꼬를 트는 힘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동북아 방역보건협력체 참여를 시작으로 북한이 역내 국가들과 협력하고 교류하게 되길 희망합니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를 위해서도 변함없이 노력할 것이라며 전쟁 불용, 상호 안전보장, 공동 번영이라는 3대 원칙에 입각해 남북관계를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기념사에선 북한이라는 단어가 고작 두 번 등장할 정도로 대북 메시지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줄었습니다. 신범철 센터장입니다.
최근 북한의 행보가 핵 보유를 강화하고 또한 한국 정부를 무시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 관련 메시지를 내놓아도 별달리 정치적 효과는 없을 것이라는 판단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와 함께 바이든 행정부의 포괄적 대북 정책이 구체화할 때까지 한국 정부가 남북관계를 진전시킬 계기를 찾기 어려운 현실이 반영됐다는 분석입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주요 뉴스의 배경과 의미를 살펴보는 주요 뉴스 흥미로운 소식 뉴스 동서남북입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경제 계획을 비판하며 힘 있는 특수기관들을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김희 원장이 추진하는 자력갱생 경제노선의 문제점과 한계를 최원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난 두 달을 경제계획을 책임진 당정군 간부들을 다그치며 보냈습니다. 김 위원장은 1월 초 열린 8차 노동당 대회에서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을 논의한 데 이어 2월 8일부터 나흘간 당 전원회의를 열어 경제계획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비판했습니다. 특히 이 자리에서는 북한의 힘 있는 특수기관들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가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북한관영 조선중앙방송입니다.
이번 전원회의를 계기로 당의 특수화와 본의주의를 세도와 관료주의, 부정부패 행위와 다를 바 없는 혁명의 원수, 국가의 적으로 엄중시하고 전면적인 전쟁을 벌이기로 한
북한 내부 정세를 오래 관찰해온 미 해군 분석센터의 켄고수 국장은 북한 최고 지도자가 공개석상에서 특수기관들의 행태를 비판 경고한 것은 처음이라고 말했습니다.
This is the first time we've seen it in a kind of a party gathering or a conference.
북한의 특수기관은 주로 궁정경제와 군수경제를 말합니다. 궁정경제는 노동당 39호실이 관장하는 웨어버리 사업으로 조선 대성총국을 비롯한 120여 개 핵심 기업들을 거느리고 있습니다. 이 밖에 국가 보위성과 사회 안정성도 각각 기업들을 거느리고 있습니다. 제2경제로 불리는 군수경제도 특수기관입니다. 제2경제는 노동당 산하 조직으로 4,500개 공장과 50여만 명의 인력이 종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39호실과 제2경제를 제외한 나머지가 내각이 관장하는 인민경제입니다. 내각은 농업과 광업, 경공업, 전력과 중화, 그리고 지방경제 등 그야말로 힘없는 부분을 관장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노동당 39호실과 제2경제가 전력, 자금, 인력을 비롯한 자원 배분에서 우선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인민경제는 뒷전으로 밀린다는 겁니다. 한국의 북한 경제 전문가인 동영승 굿파머스 사무총장입니다.
이권이라는 것은 대부분 무역 쪽에서 이권이 있거나 한정되어 있는 자원들을 나눠받는 데 있어서 이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기관에서 그거를 담당해가지고 판매를 한다고 했을 때 독점적 이윤이 나올 수도 있는 것이고
전문가들은 김 위원장이 특수기관들을 손보겠다고 경고했지만 실행에 옮기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39호실이나 군수경제가 모두 김 위원장을 떠받드는 세력이어서 이들을 처벌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한국 정부 산하 국책 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입니다.
어떤 경제를 정상화시키는 건 방향은 맞습니다. 그런데 딜레마는 뭐냐면요. 김정은 정권을 떠받치고 있는 두 개의 큰 축이 하나는 노동당이고 하나는 군이거든요. 그럼 이 충성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권을 줘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은 이번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농업, 전력, 건설 등 각 부분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거론하며 비판했습니다. 농업에서는 알곡 생산 목표를 주관적으로 높이 잡아 계획 단계부터 허풍을 피할 수 없게 됐다고 비판했습니다. 반대로 전력과 건설, 경공업 분야는 비판을 받지 않을 정도로 목표를 낮게 잡았다고 질책했습니다. 다시 북한관영 조선중앙방송입니다.
이것은 경제부문 일꾼들이 조건과 환경을 걸고 숨 고르기를 하면서 흉내나 내려는 보신과 패배주의의 씨앗입니다.
김 위원장이 이렇게 경제계획을 점검하고 관료들을 다그치는 것은 자력갱생 노선에 따라 경제 효율을 올려보려는 의도라고 켄고스 국장은 말했습니다.
Or basically self-reliance right now is the country has to rely on its own resources right now. And that means you have to be very efficient and very effective internally.
그러나 현재 추진하는 자력갱생 노선은 어쩔 수 없는 한계와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우선 북한은 이번에 금속공업과 화학공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선행 부분으로 지정했습니다. 이는 북한의 풍부한 철광석과 석탄을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북한의 제철산업과 중화공업은 워낙 노후화돼 원료, 자재, 전력, 인력을 많이 소비하면서도 생산성은 높지 않은 분야입니다. 또 다른 문제는 대북 제재로 기계류와 부품 수입이 막힌 상황에서 자력 갱생을 강요하고 있다는 겁니다. 북한에는 수천 개의 사회기반 시설과 공장과 기업소가 있는데 모두 정기적으로 설비와 부품을 교체해 줘야 합니다. 그러나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로 2018년부터 기계류와 부품 수입이 끊겼습니다. 평안남도 안주시에 있는 남웅청년화학연합기업소가 그런 예입니다. 이 기업소는 원래 비료와 화학제품을 생산했었는데 고압 밸브와 고압 분사기 같은 부품을 수입할 수 없어 공장 가동이 중단됐습니다. 북한 경제 전문가인 윌리엄 브라운 미 조지타운대 교수는 이 비료 공장뿐만 아니라 다른 공장들도 가동이 중단됐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This trouble in importing parts the last year is probably affecting not just this plant but all kinds of plants.
또 다른 문제는 김정은 위원장 자신이 즉흥적인 결정으로 계획 경제의 틀과 우선순위를 뒤흔든다는 겁니다. 단적인 예로 김 위원장은 2020년 3월 갑자기 평양 종합병원 건설을 지시했습니다. 그로부터 넉 달 뒤인 7월에 평양 대동강 구역의 건설 현장을 찾은 김 위원장은 건설 연합 상무가 건설 예산도 바로 세우지 않고 마구잡이식으로 사업을 진행했다며 설비 자재 보장 사업이 심히 탈선했다고 질책했습니다. 이렇게 최고 지도자가 예산과 자재 보장 대책도 없이 즉흥적으로 지시를 내리면 실무자로서는 다른 곳에서 자재를 끌어오거나 주민들에게 돈을 거둘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이유로 켄고스 국장은 북한이 지금이라도 경제를 살리고 싶으면 종전의 계획경제 명령경제에서 탈피해 시장의 힘을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Whenever you try to do this from top down, it never works.
김정은 위원장이 경제계획 수립 단계부터 혹독한 점검과 비판을 하는 이유는 경제 상황이 그만큼 절박하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북한은 지난 3년간 수출과 외화 보유고 그리고 장마당을 활용해 제재 그런대로 버텨왔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하반기부터 이들 세 가지 버팀목 모두에 경고등이 켜진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북 제재와 국경 봉쇄 장기화로 북한 경제는 갈수록 한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1990년대 중반 고난의 행군 이래 최악의 경제난을 겪는 북한이 어떻게 상황을 타개할지 주목됩니다. VOA 뉴스 최영기입니다.
북한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위인으로 묘사한 전기를 책으로 발간했습니다. 경제난 심화로 민생이 큰 어려움에 직면한 가운데 집권 10년을 성공으로 치장에 선전하는 것은 역설적으로 권력 기반의 취약성을 드러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서울에서 김한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대외 선전 매체 우리민족끼리는 지난 28일 홈페이지를 통해 사실상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위인전인 위인과 강국시대라는 제목의 책을 공개했습니다. 평양출판사가 지난해 12월 30일 발간한 것으로 총 620여 쪽, 7개 장에 걸쳐 김 위원장 집권 10년간의 국방과 외교는 물론 경제와 사회, 문화 분야 성과를 담았습니다. 특히 국방 분야를 다룬 3장에선 김 위원장 집권 이후 북한의 핵무력 강화를 강조했습니다. 핵에는 핵으로라는 소제목을 단 글을 통해 2016년 수소탄 실험과 이듬해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장착용 수소탄 실험을 상세히 설명했고 ICBM 화성 14형과 화성 15형 발사 시험도 나열했습니다. 또 적대 세력들과는 오직 힘으로 폭제의 핵에는 정의의 핵 억제력만이 통할 수 있다거나 강위력한 핵무력으로 미국의 일방적인 핵 위협의 역사를 끝장내야 한다며 이것이 김 위원장의 신조라고 강조했습니다. 대외관계 성과로는 사상 첫 미북 정상회담을 가장 비중 있게 다뤘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당시 미국 대통령과 2018년 싱가포르에서 가진 미북 정상회담과 이듬해 미국과 남북한 세 정상 간 판문점 회동에만 15쪽을 할애해 자세히 설명하면서 김 위원장의 지대한 업적으로 자화자찬했습니다. 싱가포르 회담에 대해선 지구를 뒤흔든 세계적 만남으로 평가했고 판문점 회동에 대해선 오랜 세월 불신과 오해, 갈등과 반목의 역사를 간직한 판문점에서 화해와 평화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됐음을 보여줬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판문점 회동과 관련해 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과 훌륭한 친분 관계가 있었기에 단 하루 만에 극적인 만남이 성사될 수 있었다고 서술했습니다.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는 지난 8차 당대회에서 밝힌 대미, 강대강, 선대선 원칙과 같은 맥락이라며 핵 보유의 정당성을 강조하면서 자신들이 원하는 여건이 마련되면 비핵화 협상을 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기본적으로 핵은 가졌고 기본적으로 이 경제를 살리려고 할 거고 그다음에 여기에 대미관계, 대남관계가 필요하다. 자신들이 원하는 조건이 맞아지면은 대화를 한다. 우리는 그 보통 국가 정상 국가다. 김정은의 권위에는 문제가 없다. 이런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이 책은 그러나 판문점 회동 전에 불발로 끝난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은 일절 다루지 않았고 판문점 회동 당시 함께했던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언급도 없었습니다. 대남 관계에 있어선 평창 동계올림픽 대표단 파견과 판문점 남북정상회담을 중점적으로 다뤘습니다. 평양 남북정상회담 내용은 9월 평양 공동선언이라는 표현으로만 소개하고 구체적으로 설명하진 않았습니다. 이 책은 이와 함께 군사적 긴장 상태의 지속을 끝장내는 것이야말로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에서의 평화와 안전을 위해 무엇보다 시급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미한 연합훈련 중단을 우회적으로 촉구했습니다. 조한범 박사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도 없지만 그렇다고 부정적인 언급도 없는 것은 한국과의 대화 여지를 남긴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연합훈련 중단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면서 한국을 압박하고 있다고 풀이했습니다.
정식 지칭은 아니지만 지금 한미군사연습은 뭐 3월 8일 날 지휘소 연습 중심으로 이제 하는 걸로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데 이렇게 계속 하지 말라는 식의 시그널을 보내는데 하게 되면은 뭐 축소해서 했으니까 이해한다 이렇게는 안 되거든요. 김정은 레벨 차원에서 계속 얘기가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아마 모종에 분명히 저쪽에 상황 조치가 있을 거예요.
책을 낸 출판사 편집부는 위인이 위대한 시대를 낳는다면서 김 위원장의 집권 10년이 결코 긴 세월은 아니지만 이 길지 않은 나날의 공화국은 얼마나 아득한 높이에 올라섰는가라며 김 위원장을 추앙했습니다. 한국외교부사나 국립외교원 황일도 교수는 김 위원장 집권 10년이 성공은 아니라는 점은 북한 주민들도 지켜봐온 사실이라며 위인전 출간은 역설적으로 김 위원장의 실패를 덮기 위한 선전 강화의 일환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10년이라는 시간이 누가 봐도 성공적이지는 않았는데 성공적이지 않았다는 걸 성공적으로 우기려면 가급적이면 많은 매체들을 통해서 그 얘기를 해야 되는 국면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은 틀림없어 보인다는 것이에요.
조한범 박사는 경제난 심화로 민생이 위기에 처한 현 시점에서 볼 때 김 위원장 집권 10년은 총체적 실패라며 이런 상황에서 위인전까지 출간한 것은 선대 지도자들에 비해 여전히 권력 기반에 약점이 있다는 반증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다양한 세계 소식부터 신속하고 정확한 한반도 뉴스까지 BOA 방송이 청취자 여러분께 더욱 가까이 다가갑니다. 휴대전화가 있으십니까? 휴대전화 모바일 사이트로 간편하게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BOA 방송 모바일 사이트 www.boakorea.com 방송에서는 접할 수 없었던 영상 뉴스와 인터뷰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했던 소식들 이제 BOA 방송 모바일 사이트를 통해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 지역의 자세한 날씨 전해드립니다. 오늘 북한은 대부분 지역 아침까지 눈이 오겠고 오후부터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예상 적설량은 3에서 8cm, 함경 남도는 10에서 40cm가 되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21도에서 영하 2도, 낮 최고 기온은 영하 5도에서 영상 7도가 되겠습니다. 지역별 자세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평안남도는 오전에 흐리고 오후에 맑겠고, 평안북도도 오전에 구름 많고 오후에 맑겠습니다. 평양의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3도, 낮 최고 기온 6도 예상됩니다. 남포 아침 최저 영하 4도, 낮 최고 5도, 양덕 아침 영하 6도, 낮 4도, 신해주 아침 영하 7도, 낮 6도, 구성 아침 영하 8도, 낮 6도 기온 분포 보이겠습니다. 자강도는 오전에 흐리고 오후에 맑겠습니다. 중강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14도, 낮 최고 기온 4도, 강계 아침 영하 13도, 낮 2도, 희천 아침 영하 10도, 낮 6도 예상됩니다. 황해도는 오전에 흐리고 오후에 맑겠습니다. 해주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2도, 낮 7도, 개성 아침 영하 3도, 낮 7도, 사리원 아침 영하 4도, 낮 6도, 신계 아침 영하 5도, 낮 5도 기온 분포 보이겠습니다. 강원도는 흐리고 눈이 오겠습니다. 원산 아침 영하 3도, 낮 3도, 장전 아침 영하 3도, 낮 1도, 평강 아침 영하 6도, 낮 2도 예상됩니다. 함경 남북도는 흐리고 눈이 내리다가 함경 북도는 오후에 맑겠습니다. 함흥 아침 영하 5도, 낮 2도, 장진 아침 영하 14도, 낮 영하 3도, 청진 아침 영하 6도, 낮 3도, 김책 아침 영하 8도, 낮 1도 기온 보이겠습니다. 양강도는 오전에 구름 많고 오후에 맑겠습니다. 해산 아침 영하 17도, 낮 영하 2도, 김영관 아침 영하 16도, 낮 영하 3도, 삼지연 아침 영하 21도, 낮 영하 5도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는 1.5에서 5m, 서해 북부 앞바다는 0.5에서 2m로 일겠습니다. 해상은 동해는 구름 많고 한때 비나 눈이 오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는 오전 2에서 5m, 오후 1.5에서 3m로 일겠고, 동해 북부 먼바다는 오전 3에서 6m, 오후 2에서 5m로 일겠습니다. 서해는 오전에 구름 많고 오후에 맑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 북부 앞바다는 오전 0.5에서 2m, 오후 0.5에서 1m로 일겠고, 먼바다는 오전 1에서 2.5m, 오후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3월 2일 화요일 VOA 아침 방송 순서를 모두 들으셨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과 세계 뉴스가 이어집니다.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에서 보내드린 VOA 방송의 워싱턴 뉴스 광장. 지금까지 진행해 이윤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인신매매는 미국 외교정책에서 당파를 초월한 초당적인 문제입니다. 실제로 미국에서 대통령이 바뀐 지난 1월은 노예와 인신매매 예방 달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미국은 대통령 포고령에 따라 이를 11년간 지켜왔습니다. 미 국무부는 이에 대한 발표를 새 행정부 출범에 때맞춰 했습니다. 미국의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인신매매에 대한 정책이 링컨 대통령 시절까지 거슬러 올라간다고 말했습니다. 블링컨 국무장관은 링컨 대통령이 노예를 해방하고 150년이 지난 지금도 전 세계 2,490만 명이 인신매매에 시달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블링컨 국무장관은 링컨 대통령이 노예제를 폐지한 2월 1일 국민 자유의 날을 기념하는 자리에서 그같이 말했습니다. 미 국무부가 발표한 인신매매 보고서를 보면 청소년을 강제 징집한 국가의 명단이 나옵니다. 아프가니스탄, 버마, 카메룬, 민주 콩고, 이란, 이라크 등입니다. 또 보고서는 인신매매 범죄자들이 성적 학대도 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 보고서는 쿠바 정부는 모든 강제 노동이나 인신매매를 범죄화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보고서는 또 이란의 경우 보고 기간 중 청소년들을 강제 징집하고 있으며 성인 또는 청소년 인신매매에 관여한 정부 관리들이 처벌받지 않는 경우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 국무부는 20년 전인 2000년도에 인신매매 희생자 보호법이 제정된 이래 미국은 국내적으로 국제적으로 현대판 노예제와 싸워왔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초당적인 법률에 근거해 노예 해방 선언이 밝힌 영원한 자유라는 근본적인 약속을 다시 한번 재확인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전자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Korean Service, 주소 330 인디펜던스 에베뉴 SW 워싱턴 DC 20237 USA입니다.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세계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퇴임 이후 첫 대중연설에서 정치 재개 가능성을 내비치면서도 신당 창당 가능성에 대해선 일축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28일 플로리다주 올랜드에서 열린 보수정치행동회의 연설에서 민주당은 2024년 대선에서 결정적으로 패할 것이고 사실 그들은 대선에서 졌다면서 선거 부정 주장을 되풀이했습니다. 그러면서 누가 알겠는가, 내가 그들을 대패시키기 위해 세 번째 결심을 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런 발언은 2024년 대선 출마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라고 미국 언론들은 해석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연설에서 일부 언론에서 제기하는 신당 창당 가능성과 관련해 그것은 가짜뉴스라면서 선을 그었습니다. 지난달 1일 군부 쿠데타로 실각한 뒤 가택연금 상태인 아웅산 수치 미얀마 국가고문이 또 다른 혐의로 추가 기소됐습니다. 로이터통신 등은 수치 고문의 변호인을 인용해 수치 고문이 불안 공포를 야기하거나 공공 안정을 해치는 정보 발표와 게재 금지를 위반한 혐의로 이를 추가 기소됐다고 밝혔습니다. 현지 언론인 미얀마 나우는 민주주의 민족동맹 소속 변호인을 인용해 수치 고문이 선동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고 전했지만 구체적인 혐의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수치 고문은 이날 수도 네피도에서 화상으로 진행된 법원 심리에 출석했습니다. 수치 고문의 변호인은 수치 고문이 살이 좀 빠졌지만 건강한 모습이었고 변호인의 접견을 원한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미국인 20%가 중국에 우호적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미 여론조사기관인 갤럽이 이를 밝혔습니다. 갤럽은 이날 미국인 전체 응답자 중 20%가 중국에 우호적인 평가를 하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1년 전 33%에 비해 13%포인트 하락한 수치입니다. 특히 지난해 미국인의 중국에 대한 우호도는 지난 1990년대 이후 가장 낮았습니다. 미국 정당별 지지자에 따라서도 결과는 조금 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화당 지지자는 13%포인트 하락해 10%, 민주당은 8%포인트 감소해 27%로 집계됐습니다. 한편 전체 응답자의 77%가 현재 러시아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28일 홍콩 당국에 수십 명의 홍콩 민주화 운동 활동가들을 즉각적으로 석방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이날 트위터에 중국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혐의로 홍콩 반정부 인사들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홍콩 선거에서 범민주주의 후보들을 구금하고 기소한 것을 규탄한다면서 그들을 즉시 풀어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정치적 참여와 표현의 자유는 정당한 것이라면서 미국은 홍콩인들과 함께 서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란이 유럽연합이 제안한 이란 핵합의 서명국 간의 비공식 대화를 거부했습니다. 이란 외무부는 28일 대변인 성명을 통해 미국과 유럽 3국의 최근 행동과 성명을 고려할 때 이란은 EU 외교안보 최고대표가 제안한 비공식 회동을 개최할 때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백악관 대변인은 이란의 반응에 실망스럽지만 우리는 핵합의 약속 준수에 상호 복귀할 수 있도록 의미 있는 외교에 다시 관여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지하기지를 확충하고 있다고 미국 과학자연맹이 이를 밝혔습니다. 한스 크리스텐스 과학자연맹 소장은 이날 중국의 미사일 훈련장을 찍은 위성사진들을 분석한 결과 중국이 ICBM 능력을 빠르게 발전시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대부분의 새로운 미사일들은 신형 미사일을 저장하고 발사할 수 있는 시설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잘메이 할리자드 미국 아프가니스탄 정책특별대표가 아프간 평화 프로세스를 위해 수도 카불을 방문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28일 할리자드 대표가 아프간 고위관리와 회담한 뒤 탈레반 대표들을 만나기 위해 카타르로 향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미 외교관들은 정당하고 지속적인 정치적 해결과 영구적이고 포괄적인 휴전을 성사시키기 위해 다른 지역도 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VOA 뉴스 박동정이었습니다.